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 잠언 20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 번 이 잠언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수차례 보증 서는 것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보증 서지 않도록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동물이 그 덫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좀 그 사람을 그냥 딱하게 생각해서 신중하지 않게 보증을 서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뺏길 만큼, 그리고 내 몸 자체도 하나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운 사태에 빠질 수 있기에 그것은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낯선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뭐 채무의 능력이 있는지도 어떠한 성격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은 미련한 것이며, 그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 전체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살펴보면 이후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차례 계속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그 경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계속 펼쳐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삶의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조급한 것은 미련한 것이고 반드시 긴 호흡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오늘 하나의 원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사실 돈 버는 방법은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돈 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그냥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은 이 후자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남을 속이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얻게 되는 이익이 당장에는 금방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또 쉽게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움을 가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얻는 그 이익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은 예상치 못한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돈을 긁어모은 것이 자기에게 이익할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가 예상하지 못한 날에 그를 심판하시고 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를 살아가시는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급한 마음 가지고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이 정도를 벗어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은 미련한 것이며 옳지 않은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17절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집단 지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을 함께 하여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죠. 저희 교회 하나만 봐도 한 사람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으로 교회가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세 분의 장로님들과 또 제가 함께 이 네 사람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에 무엇이 좋은가 함께 의논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거든요. 잠언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을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교환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해도 그 비즈니스의 20년, 30년 일한 베테랑을 찾아가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삶에 있어서요,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혹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선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8절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 보자면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의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어떠한 것이 더 주님 좋은 길이겠습니까? 주님의 모략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 예배를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지 의논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내 삶에, 오늘 나의 비즈니스에 지금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경영함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모략을 구하십시오. 주님과 의논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모르고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마치 내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나간다 한들 그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사실 지나온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겠어요? 계획한 대로 삶이 몇 퍼센트나 펼쳐졌습니까?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걸음을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략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인생이 성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신 건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삶의 경영을 주님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본문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근거 없는 헛소문, 그리고 남에 대해서 아주 지나친 비난을 퍼뜨리는 자에 대한 경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폭로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남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안 좋게 이야기하겠구나라는 그런 경계심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남의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요, 사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교회가 왜 분열되고 교회가 왜 분쟁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밀을 퍼뜨리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혹은 지나친 비난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지, 그런 자들을 끝에 두 단어 보세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나기만 하면 자꾸 없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시간이 모자른데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을 캐고 없는 것까지도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도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혹시 나의 입술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아닌가. A라는 사람 만나서 막 또 안 좋은 얘기하고 B라는 사람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마치 내가 막 신문이고 뉴스인 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남 욕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내가 안 말해주면 모르지 하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입술을 살펴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남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이거 듣기를 좋아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덮어주기보다 그것을 더 캐내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귀는 아닌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형제의 약점과 실수를 거듭 말하고 그것을 계속 비난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더 싸우는 것처럼. 병원에서 우리가 그 몸을 이렇게 점검할 때 보면 이렇게 사실 암이라는 선고를 여러분 받는 것이 몸 전체에 퍼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몸의 아주 작은 극히 작은 일부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가지고 그 전체의 암 선고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작은 미세한 세포인데 마찬가지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것은 교회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것이 전이되고 퍼지면 교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교회 전체에 아픔을 주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교회의 암세포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요약해 놓은 10계명이 이렇게 등장하죠.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 10가지를 주님께서 두셨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고 계신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한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받을 벌을 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20장 20절 보면 여기 후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 말하는 유암이라는 것은 깊은 어둠, 컴컴한 밤 같은 건데요. 예전에 우리 시골길 생각해보면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골 저녁에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옮겨가면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거를 꼭 들고 다녔거든요. 뭐 더 옛날에는 뭐 등불 같은 거 들고 다녔겠습니다만, 근데 이 후레쉬 하나가 딱 꺼지면 왼쪽과 오른쪽이 논밭길이기 때문에 잘못 이 걸음을 하면은 그냥 그 논밭으로 굴러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 종종 많이 있었는데 마치 그의 인생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컴컴한 그 밤, 빛 하나 없는 그 밤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크게 다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저주하는 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의 인생은 삶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가 원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저주받는 삶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명쾌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1절 같은 말씀이 사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본래의 의미가 좀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부당한 방법을 써서 부모의 유산을 취하는 그릇된 그런 자녀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이런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좀 의사결정하는 것이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둔해지잖아요. 옛날 같이 이렇게 샤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도장 가지고 와서 부모 대신에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자식들끼리 유산을 다 그냥 나눠가지고 부모를 버리는 경우들 여러분 주변에 종종 이따금씩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욕심을 가지고서 서로 유산을 갖고 부모를 경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의 몫을 주십시오라고 아주 당돌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례한 요청인 거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21절은 바로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부모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그의 유산을 뺏어가는 것은 21절 후반절 보세요.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1절을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하면요, 성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수차례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일획 천금을 얻으려 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오늘날로 말하면 막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복권이 당첨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이 영역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내가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생 역전, 일핵천금 같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뭐 벼락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생이 한번 바뀌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리어 성경 말씀 곳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주신 분복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구절 봤는데요. 오늘 22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오늘 많은 구절들을 읽었습니다만 하나의 이 통과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을 자꾸만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조급한 마음 가지고 막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2절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어떠한 악을 행한 사람, 나에게 정말 어떤 수치를 준 사람, 나를 욕한 사람, 분명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게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성경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저 사람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혼쭐을 내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보복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영역으로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정말 입술이 콱 깨물어지고 너무나도 막 가슴 답답한 날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가서 내가 그거 안 했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우리의 당당함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여러 가지 삶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의 통과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련한 사람은 조급하게 막 뛰쳐나가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든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서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하나 걸어가며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첫 시작의 첫 단추를 제일 잘 잠글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모략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 앞에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볼 때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니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가슴 안에 있는 답답한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뢸 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 안고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